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세, 또 말세지말, 또 마지막, 또 종말 이와 같은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드시 들어보셨어야 하고 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들을 때에 지금은 말세지말이다. 말세 중에서도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극단적인 성도들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또 직장 생활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다 정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실을 도피하는 모습이나 같은 겁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발표를 했던 이장님 목사가 있었죠. 저는 이분이 고민하면서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이들이, 특별히 이 순수해 보였던 아이들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한 날짜를 지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날짜가 바로 10월 28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나도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0월 28일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선포를 하고 다미 선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다미 선교회다라고 했습니다. 벌써 30여 년 전이죠. 제가 1992년 10월 29일에 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 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하마터면 저는 제대도 하지 못하고 지구가 멸망당하는 것을 볼 뻔했었습니다. 그때에 시한부 이 종말론에 빠져서 어느 부대 상사는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서울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부르짖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사역들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도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자퇴를 하고 그리고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잠자지 말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저녁 12시만 되면은 잠자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었죠. 한바탕 그 난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한국 교회의 영적인 기류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이상한 눈초리로 보았고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설교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죠. 사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이 땅 위에서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라.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두 손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우리의 식물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냐 하면은 눈을 들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잠자지 않고 깨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자주 부르셨던 주님 고대가 손양호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고 그 찬송을 많이 불렀던 그 찬송을 자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녁 노을이 질 때가 되면은 밤하늘이 빨갛게 물들면서 참으로 아름답게 변합니다. 여기저기 신비로운 구름들도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변함없이 어머니가 먼저 선창을 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고개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찬송 소리에 지금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논을 다듬으면서 농사를 짓고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은 또 눈은 들어서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손양은 목사님 감옥에서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작사를 했는데 이 찬송을 좀 부르다 보면 현실 도피적인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보면은 하루 종일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현실을 마치 도피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제가 이 찬송을 쭉 부르면서 5절을 보니까 5절에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이 가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기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중에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나 이 열 명의 처녀가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분명히 다들 똑같이 등불을 켜놓고 기름도 준비를 해서 등불을 켜놓고 있었지만은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그러죠. 기름 좀 나눠도 그럽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켜놓았던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그리고 기름병을 들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분의 기름병을 들고 같이 갔던 거죠. 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병은 없이 그냥 등불만 들고 갔던 것입니다. 다 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기름 준비를 안 해놓았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것이죠. 이 여분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여분의 기름은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여분의 기름은 바로 성령과 더불어서 행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옳은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 옳은 행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옳은 행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즉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속이지 않고 똑같이 하는데 어쩌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알고 봤더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빛된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니 손양 목사님 이 가사를 지을 때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현실을 도피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로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누가 바라보아도 박수 쳐줄 정도로, 옳다고 인정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은, 그래서 한쪽만 파고 들어가면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과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 두 개를 합쳐놓아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데려가는 사람과 버려두는 사람 분명하게 구분을 시킵니다. 데리고 가는 사람과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떨 때 그렇게 데리고 가십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메고 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있다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지만은 구별되게 하라, 그 말씀이죠. 1992년 이후로 예수님을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은 점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이 땅 위에서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만 자리를 거의 잡았죠. 그래서 변질이 조금 되다가 물질이 신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회 중직자들의 타락상을 보면은 그 배후에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균형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들으면서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날을 지목을 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하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할 때는 거기는 신비로운 힘이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아니 거의 다 사탄이 그 배후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그 영적인 존재들이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자꾸만 신호를 주면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은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병고침도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라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사탄이 그냥 볼 때에 어리석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자꾸 보여줍니다. 능력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꼬박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행했던 좋은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장님 씨가 넘어갔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계시를 받은 아이들로 인해서 그런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만 예수님은 이렇게 작정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본인 물론 이 인성을 말씀하는 거겠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단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으면은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리 나와 연관이 되어 있고 나에게 선한 좋은 일을 많이 해준 사람이 그날 그 시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때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또 하는 말이 있죠.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그 해와 그 달은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 말을 바꾸기를 좋아하죠. 아들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그 해와 그 달은 그거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나와서 여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징조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적인 혼란과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과 자연적인 재난 이 세 가지를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성전이 멸망을 당할 겁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 이후에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산 두 개를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산을 말씀을 하는데요. 한 가지 산은 바로 눈앞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은 성전이 멸망을 당할 산 그 시점이죠. 그러면서 멀리 있는 산 하나를 또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산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일어날 예언을 말씀을 하시면서 더불어서 똑같이 멀리 일어날 사건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보면서도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언제 멸망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더불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혼란이 첫 번째로 종교적인 혼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누가 미혹을 하냐면은 많은 사람이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가장 근자에는 통일교 문선명 씨가 자신이 메시아로 자처를 했었죠. 1936년 4월 17일 부활절 아침에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신을 중보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로 인해서 자신이 재림하는 예수로 이 땅 위에 오게 되었다라고 그의 원리 강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만 했을 뿐 육적인 구원은 하지 못했지만은 나는, 즉 자신은 영육이 완성된 구원 사역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메시아로 그렇게 칭했습니다.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신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치는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서 자신은 성령이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큰 일을 저지른 사람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외에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흰 옷을 입고요. 수염도 깎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서 갈 수가 없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돌아서서는 다 먹고 자고 다 하는 겁니다. 아주 악한 사탄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깨어있어 기도하며 나와 교통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교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두 번째로 멸망의 징조는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랬죠. 분명히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인 이 뉴스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될 겁니다. 이전보다도 횟수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 강도도 더 강해져 갈 겁니다.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근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그랬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날 것이다. 서로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지죠. 갈수록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꿍꿍이 속에 있겠죠. 첨단 무기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냅니다. 이제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해냅니다. 왜 그런 무기들을 자꾸 개발을 해냅니까? 마지막 이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은 지구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으로 결국은 흘러가게 될 겁니다. 동방에서 이렇게 군대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 나라들은 분명히 군대를 계속해서 양산을 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쪽으로 모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엄청난 무기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영화라든지 미래 영화를 보면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러한 초인적인 무기들도 많이 만들어내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하는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아마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놀라운 무기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만큼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없었을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다 모든 나라들이 다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의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잠자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치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밤낮 부르짖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밤낮 부르짖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백성들도 다 잠자고 있지 기도와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는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개 들고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편안하게 졸고 계시면 안 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교회들은 또 성도들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지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셔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마 통탄을 하시면서 우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나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통곡을 하실 겁니다. 아마도 그렇다면은 일어나셔야죠. 깨어나셔야죠. 기도를 해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셔야죠. 잠자는 시간을 조금 줄인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기도하셔야죠.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모습을 습관을 들이셔야죠. 도대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중직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수요 예배 시간에 어디에 계십니까? 장례집사님들은 그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제가 책망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장례집사님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권사님들은 어디에 계시죠? 책망을 하고 찾아가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중직되시는 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새벽을 깨우실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 당연히 드리셔야죠. 제가 뒤에 앉아서 장례집사님들 꼽아보면은 몇 분이 안 계세요. 언제나 이 핑계 저 핑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주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죠. 주님의 명령은 확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멸망의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를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바쁘십니까? 바빠서 못한다고 언제까지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나도 바빠서 너를 돌볼 시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 징조는 자연적인 재난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연적인 재난 가운데 두 가지를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진과 기근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뉴스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또 지진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지나가시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서 지금 깨우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 깨어나실 겁니까? 언제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겠습니까? 기근은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몇 년 전에 300만 명이 아사를 했었죠. 얼마나 많이 죽어야 그래야 깨어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갈수록 지진과 기근은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도 세질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읍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3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같이 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깨어있으라. 네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주님,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반드시 내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겠다 그러면서 갔습니다. 근데 왜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가셨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주인이죠. 인간의 간교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언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갔다면은 우리는 벼락치기의 대가 아닙니까? 시험 볼 때도 계속 놀다가 하루 전날 벼락치기에서 좋은 성적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벼락치기를 모르겠으면 저는 잘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깨어있는 삶이란 제가 안 드렸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는 삶이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살피면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늘 살피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와, 이분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 일을 정말로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원 들어가서 그곳에서 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살피면서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깨어있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비밀로 해두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몰랐는데 6개월 시한부라고 하는 것을 문 바깥에서 식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6개월 시한부 인생. 우리 협력 선교사인 김수진 선교사님이 사실은 지금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암 치료를 하기에 쉽지 않은 상태라고, 그래서 제가 주중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물론 지금 치료를 또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6개월, 이제 6개월 정도 내게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여집사님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6개월이 내게 남아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돈 꾸었던 것을 다 갚았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을 다 만났고 화해를 해야 할 사람들 만나서 화해를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풀 것을 다 풀면서 삶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는데 병세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검사를 해보았더니 앞에 6개월 암 진단이 이게 오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오진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집사님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돈도 많이 손해를 보았고 많이 썼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지나간 6개월이 제 인생에서 제일로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생 중에서 지난 6개월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6개월을 살았고, 목사님 제가 바로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계속해서 주실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인생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지금 징조가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